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야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다쳤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피곤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쫓는 추격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경을 든든히 지켜야 하는 군사들조차도 그들까지 동원하여서 다윗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다윗이 붙잡힐지 알지 못하는 정말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일라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시면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작 마당을 탈취당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을 이제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열심히 한 해를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텐데 그 타작 마당에 그 수확물을 뺏기게 된 것이죠. 보통 이 당시에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성을 쌓고 살았는데 타작 마당은 성 밖에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그릴라 사람들은 생명은 보존하였지만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은 다 탈취를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처럼 식량이 풍부한 시대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그 양식을 다 탈취당한다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은 이제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위태롭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껴가면서까지 위기에 빠진 그릴라 백성들을 도울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진리나 이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이성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더욱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방을 경계하면서 사울이 추적해 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지켜봐야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사울에게는 다윗을 추적하고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이곳에서 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23장의 놀라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지속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묻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23장에 네 번이나 발견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험을 날마다 예상하면서 위기를 날마다 예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난번에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결정을 못마땅해하고 있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며 그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결정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죠. 지금 우리도 살아가기 힘든데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자고요? 정말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 본 척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돌보거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이 유린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왕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그러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비록 왕좌에 앉아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신 사람인데 나는 이 의무를, 이 책임을 못 본 척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 있었죠.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이 일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시련,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그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이성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우리에게 해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닥터 러브 글로브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잠깐 언급했던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예전에는 버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얀마로 불리는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백 명의 회심자들을 얻었고 또한 버마,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었던 그 선교 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실이 있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을 선교지에서 잃었고 다시 결혼해서 두 번째 아내와 살다가 두 번째 아내도 또 선교지에서 잃게 되고 그곳에서 네 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섯 명의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은 그와 같은 현장을 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뭐라고 결정합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직면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죠. 그 또한 우리에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인물로 알지만 그 자신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었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5살 때에 선교지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 정신적인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시련 앞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6년 동안이나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아내는 그 충격에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6년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떠나라,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인도 땅에 놀라운 선교의 행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합리적이구나, 이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합리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손해가 불을 보듯 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처음보다 더 곤란한 상황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떤 그 성경 주석가는 이 전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자신의 부모를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거기 이제 피난처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선지자 갓이 그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넘어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일날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다윗이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미리 모압에 있었던 다윗에게 갓을 보내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그 일날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마치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여러 파트의 기악부들이 그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문제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험 가운데, 날마다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시련과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당면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환난 가운데, 아무리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많은 환난과 위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장을 보면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얼마나 그 장대한 그런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하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공급되고 있죠. 오히려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고 문제거리도 없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을, 삶의 목표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와 같은 삶은 정말 그 드라마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또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다윗에게 조그만 상을 내리십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구원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굶주림과 그 궁핍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을 정도로 궁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험이 올 때,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그런 보상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위기인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은 믿음의 위기를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울이 그를 추격하려고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둠 속을 질주하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다윗의 공동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쳤죠. 유다 땅에 속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정말 힘겨운 가운데서도 대신 해준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그전에는 불화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만큼은 이제 친밀함이 또 다시 관계 회복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전쟁 이후에 이제 다 피로하고 또 얼마나 지칩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 보고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보고를 하겠죠. 지금 사울이 우리를 추격하려고 군대를 움직여서 옵니다. 그때 그것은 예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베풀지 않았느냐. 내가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 주민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나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십시오. 모든 정황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도록 그런 정황이 있지만 다윗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내려간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정말 다윗이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가드 땅에서 터닝포인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그가 지혜로워졌는지를 보십시오.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정말 사울은 이 전쟁에 있어서 그 전략가임에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때에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칠 마음을 먹었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습격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일라는 이제 성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피하면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편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일라 구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내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아, 너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덫에 걸려서 다윗이 죽을,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들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간교하고 사탄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사탄의 계략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마음은, 이때 다윗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였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따르는 많은 수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와 같은 비통한 슬픈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다 의심하고 아, 저 사람이 날 배반하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을 받을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당한 이 배반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실 그 일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배반 당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자식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기르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당하신 그 비통함은 얼마나 쓰라린 것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많은 자비와 애정을 쏟으셨던 그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바로 주님께서 당하실 그 일을 다윗이 미리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밀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사악함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세상의 정체를 또 사람들의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거친 광야와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위기는 더 이상 그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시험이나 환난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그 선택에는 시련이 찾아옴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은 결국에는 더 큰 파도와 같이 위기를 만나게 됨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었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후회의 순간도 찾아올 건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옵나이다.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셔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그렇게 추격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담대히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